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슬기로운 N잡 생활의 정의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허슬이라는 책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책의 부제는 멈추지 않는 추진력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총 세 분입니다. 닐 파텔, 패트릭 블라스코비츠, 조나스 코플러 이렇게 세 분인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말씀드린 세 분의 저자 중 첫 번째 저자인 닐 퍼텔이라는 분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온라인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번 온라인 사업가입니다. 주로 검색 엔진 최적화 그리고 온라인에서 사업을 잘 하는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 부분을 교육하고 그리고 사이트를 연동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 모델을 활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공을 이루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여러 책들을 검색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분을 접하게 된 게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공부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어로 된 자료를 막 찾다가 이분의 PDF 자료를 접한 다음에 이분의 약간 팬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메일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들을 계속 알려주시고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블로그 글을 살펴보고 콘텐츠를 살펴본 다음에 결국에는 이분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분이 쓴 책까지 제 시선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인드셋 자체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아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할 내용들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밑줄을 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과 감정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과거에 품은 꿈은 여전히 요원해서 이제 순간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한탄하듯 말한다. 우리 모두가 신에게서 특별히 은총받은 존재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라 왜 이리 힘든 악전고투의 시간을 보내야 하나.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이 말 굉장히 마음에 팍 와닿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보통 사람들이에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말 유명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를 포지셔닝 할 때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N잡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약간 특이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뭐 연예인분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러한 콘텐츠를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 그러면 이분이 처음부터 엄청 대단한 사람에 대한 사례를 쓰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데이터와 팁들을 알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특별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저자 세 분이 과거에 얼마나 특별하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성공학 서적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나도 과거에는 별로였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라는 약간 클리셰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방식으로 책이 전개가 되는데 모든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면은 그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 첫 번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나도 한번의 그 나가 지금 이 콘텐츠를 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책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도입부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골라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뼈를 때리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읽어보면요. 한없이 풍족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꿈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안락한 곳 바깥으로 기꺼이 걸어나오려는 자발성에 독을 뿌리고 마는 스스로에 대한 저항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여러 책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념은 달라요.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은 다르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이게 한계야 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요, 처음에 나는 뭐 이러이러한 신체적인 특징이 있고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으니까 이거밖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지금도 약간 선입견처럼 박혀있는 아이디어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씩 바뀌니까 제 주변이 조금씩 더 바뀌더라고요. 내가 시도를 해보니까 어떻게든 마이너스가 있건 플러스가 있건 배우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을 두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래도 좀 별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 벌리는 거를 요즘에 좀 많이 좋아하는데 일을 벌리다 보면 어떻게든 무언가의 가능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고 싶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시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콘텐츠를 좀 살펴본다거나 뭐 유튜브 자기개발 영상이 돼도 좋고 책이 돼도 좋고 팟캐스트도 좋아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기개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허슬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슬은 흔들다라는 뜻을 지녔던 1600년대 중세 네덜란드어 허셀른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됐다. 이게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만에 허슬이란 단어는 훔치다 혹은 속이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다 혹은 가능성이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한 길로 나아간다는 영감을 주는 단어로 진화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허슬은 새로운 거를 생기도록 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의 시도들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몸을 이렇게 비틀고 해야지만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거에서 뭐 먼지가 떨어지던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던 동전이나 지폐가 발견이 되던 할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생각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허슬은 흔들다라는 원래의 뜻에서 파생되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흔들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야 될까요? 부가적인 효과들을 기대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이 허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허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월화수목 금으로 살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다른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은 권장드리고 가장 먼저 권장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책 읽기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허슬이라는 거를 저자들이 간략하게 정리하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허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목표를 향한 결단력 있는 움직임, 간접적으로 그 움직임 자체가 행운을 창조하고 숨어있던 기회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더 많은 돈과 의미, 추진력으로 충전시키는 움직임.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흔드는 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허슬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허슬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꿈을 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자는 총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꿈을 전적으로 소유하려면 세 개의 기본적인 힘이 필요하다. 바로 돈, 의미, 추진력이다. 허슬은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 개인으로서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당신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 세 가지 힘을 함양하고 증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허슬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능이다. 라는 건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허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할 수 있는 이 그 문구에서의 세 번째 영역인 추진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무언가를 계속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마련이고, 중간에 끊어버리면은 결과는 거기서 멈추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유튜브가 영원한 수익 소스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블로그가 영원한 수익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와 블로그는 중간에 끊어버리면은 더 이상 나에게 수익 소스가 되지 않아요.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생산해야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구에서 이야기했던 추진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력이 그냥 생기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추진력이 생기려면 첫 번째로는 돈이 벌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돈이 벌리지 않고 그러는데 의욕 떨어지게 계속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그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아? 차라리 쉬던가, 아니면은 뭐 알바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러한 활동 행위가 돈이 된다고 하면은 이분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추진력이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라는 건데, 만약에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행위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면 그거 자체도 또 괜찮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팟캐스트 활동이 그렇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 팟캐스트 활동을 허슬이 세 가지 영역 면에서 본다면 돈은 포기했어요. 왜냐면 해외에서는 뭐 팟캐스트를 무조건 해야 된다, 팟캐스트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해외는 따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팟캐스트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거기에서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학생들도 운전을 하고 다니고 하니까 차에서 할 수 있는 게 뭘 듣는 거 이외에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팟캐스트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중교통 잘 돼 있죠. 그리고 뭐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굳이 팟캐스트를 들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번다기보다는 내가 읽은 책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내가 머리에 혹은 가슴에 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팟캐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내가 익혔던 지식을 나누는 걸로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 좀 더 좋은 거를 줄 수 있다면 그거 자체로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이 팟캐스트는 공부이고, 그게 제가 이걸 하게 되는 의미가 되고, 이런 의미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지속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돈과 의미와 추진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은 그 일이 돈이 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돈부터 바라보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게 그냥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약간 좀 지루할 수 있어 라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요. 의미만 찾게 되면은 이거 내가 의미 찾는 건 좋은데 돈만 쓰는 거 아니야? 돈은 벌리지 않는데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차라리 이 시간에 소파에 누워서 잠이나 자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맨 처음에는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공부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눠줘야지 라는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꾸준히 하다가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거가 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돈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익화를 노려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져서 봉사활동 같은 것이다 그러면은 돈을 찾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의미 자체로 추진력이 생기는 굉장히 숭고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미 자체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아니면 내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닥치는 대로 뭐 일을 가리지 않고 할 거잖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돈이나 의미 한쪽에 치우쳐져서 이 허슬링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리면, 사람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으며 손에 잡히지 않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것들은 절망적이리만큼 찾기가 어렵다. 저자들은 이런 현상을 지루함의 평범함이라고 명명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문장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잘 대변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날 나 이거 할 게 없어 뭐하지? 지루해 라고 하고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아 뭘 해야 되지? 라고 계속 반복되는 게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변화를 하려면 어찌됐건 시간을 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스쿼트 하나라도 하는 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서 나는 뭐 평범해 나는 뭐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자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그러면서 뭐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전 책을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시도를 해서 실패하면은 이게 생명하고 직결이 됐어요. 크게 다치거나 뭐 죽거나 했는데 요즘에는 뭐 시도한다고 해서 다치는 게 별로 없어요.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보고 뭐 이런 것 빼고는 그렇게 크게 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조치들이 전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그 새로 시도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 이외에 부가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지금 온라인 마케팅에 지금 눈을 뜨면서 이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제로 제가 제 개인 돈을 들여서 뭐 페이스북에 광고를 집행해 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의 결과로는 제가 생각한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투입한 돈 대비 제 사이트로 유입되는 그러한 비율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구매하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잘 안 된 부분에서 뭘 더 잘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안 하는 사람 되게 많다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루함의 평범함이라는 개념에서 타파를 하기 위해서 저자가 정말 경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완벽주의거든요. 관련된 문구가 하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당신은 완벽주의자의 함정을 현명하게 피하는 유연한 제너럴리스트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현재 상태에서 가능성이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로 제너럴리스트라는 게 있고 스페셜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먼저 스페셜리스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스페셜리스트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특정 분야에 스페셜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입니다. 흔히들 4자 직업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약사,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국가에서 공인 자격증을 받고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기술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컴퓨터 개발 전문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네럴리스트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스페셜리스트의 경우에는 특정 형태로 고용이 되어서 거기에서 높은 월급을 받는 형태로 그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평범한 사람이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개인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1인 기업일 거니까 혼자서 이분이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거를 팔 때 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격 요건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객들을 모객하기 위해서 내가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이 다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사업은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에 두루두루 능력이 있는 사람을 흔히들 제네럴리스트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네럴리스트를 많은 사람들께 권장을 해요. 이게 제 개인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신사업을 하는 부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밴드에서 악기를 오랫동안 연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가요제도 나가고 했었는데, 그때 곡을 만들려면은 사실은 메인으로 다룰 수 있는 악기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다룰 수 있어야지 그거를 미디라는 소스를 써서 드럼도 입력하고 베이스도 입력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녹음하고 해서 곡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씩은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문가만큼 지식은 없기 때문에 정말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여러 방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능력은 평균치 이상으로 갖추는, 저는 이 개념을 슈퍼 제네럴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네럴리스트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이러한 효과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한 게 있는데요. 이제 워비곤 호수 효과라고 되어 있고 영어 원제로는 레이크 워비곤 이펙트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 워비곤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신이 평균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는 현상이래요. 비슷한 걸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워비곤 호수 효과는 알려드렸으니까 더닝크루거 효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신감이 막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업계라든지 전문 영역을 잘 알게 되면은 극도로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혹은 뭐 유료 콘텐츠를 판다고 하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감히 유료 강의료를 받아도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아 그래 나 정도는 그래도 엄청나게 전문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강의료를 책정을 해서 수익화를 해도 돼 라고 자신감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이러한 형식의 그래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더닝크루거 효과를 치시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된 그래프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재능 하나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게 이 문구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려는 그러한 지식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콘텐츠를 뺏기더라도 그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이 책에서 저자인 닐 퍼텔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내용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든 콘텐츠에서 전문 지식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렇게 드러낸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능력도 향상시키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도 끌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런 팬 기반의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문구에서 제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저자분이 여러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 개념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은 이 카테고리를 총 4개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잠재력이에요. 포텐셜, 어떻게 더 큰 역량을 개발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람, 어떻게 커뮤니티를 조성하는지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어떻게 창의력을 표현하는지이고, 그 다음에 프루프, 어떻게 신뢰성을 보여주는지, 증거에 대한 중요한 게 바로 이 네 가지 핵심 카테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이 네 가지 핵심 카테고리가 개인의 브랜드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잠재력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내 브랜드가 얼마만큼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잠재력과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 어떤 콘텐츠가 좋아서 그 사람에게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이 들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의 구독을 끊거나 이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갖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그러한 잠재력,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브랜드 마케팅의 첫 번째 요소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eople,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도 그걸 좋아해 줄 수 있는 팬이 없으면 내 콘텐츠는 그리고 내 브랜드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는 팬층을 만드는 게 사실은 오늘날의 인터넷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헤드 실장님께서 그분은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셨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우스갯소리로 정말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 혹은 학생들 잘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 잘 모으는 게 더 능력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 본질을 꿰뚫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더라도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요즘에는 체벌이 없지만 뭐 때려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그 브랜드는 사랑받지 않을 거고 사람들이 안 모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건 콘텐츠 마케팅과 홍보와 관련된 영역인데 이 영역이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 저자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창의력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내 영향력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최근 들어서 이제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전에 비해서 수익 규모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코로나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오프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마련해 나간다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했던 활동들을 나 이렇게 똘똘한 사람이에요 라든지 저 이렇게 우수한 사람이에요 라는 증거들을 계속 모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팔 때 테스티모니얼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리뷰를 받고 그리고 제가 이러이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나 서비스를 팔아도 돼요 라는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저자분들이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 네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실제로 직접 제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하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의 사항들만 기억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저는 이 책이 성공적인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찌 되었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가다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허슬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